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필리핀,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해병 전력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이 15일 필리핀 서부 해안 일대에서 시작됐습니다. 미 해병대 동남아시아 지역 순환 배치 부대는 보도자료에서 제15 해병 원정대를 포함한 미 해병 전력과 필리핀 해병대 등이 이날부터 25일까지 연례 카만닥 8 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필리핀의 안보협력협의체인 연례상호방위위원회와 안보협의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양국 해병 외에 한국 해병대, 일본 해상자위대, 그리고 영국, 호주, 프랑스 군과의 상호운용성, 그리고 인도태평양 내 안보협력 증진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훈련에는 2,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필리핀, 루손섬 북부와 중부, 수도 마닐라 인근과 남부 카비테 등에서 해안방어, 화생방 대응, 전투의료, 인도주의 지원, 재난구호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순환배치부대는 설명했습니다. 필리핀 해병대는 이번 훈련에 상륙작전과 실사격 훈련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튜어트 글렌 미 해병대 사령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과 집단방어를 강화하고 개인적 우정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렌 사령관은 이런 노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협하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안보 환경에 직면해 영내 안보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앞서 한국을 제외한 6개 나라 함정들이 참가한 연례 사마사마 2024 해상연합훈련이 필리핀 루손섬 수빅만 인근 해안에서 실시된 데 뒤이은 것입니다. 카만닥 훈련은 미국과 필리핀군 주도로 2017년부터 실시되어온 다국적 연합훈련입니다. 캐나다와 인도가 14일 자국 주재 상대국 외교관 6명을 각각 맞추방했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도 정부 요원들이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활동에 관여해왔고 지금도 계속 관여하고 있다는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이들 요원들의 활동이 비밀정보 수집 기술, 강압적 행동, 남아시아계 캐나다 국적자에 대한 표적화, 살인을 포함한 10여 건의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와 연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인도 정부는 캐나다 내에서 범죄 활동을 벌이는 근본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 정부도 이날 캐나다 정부의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자국 주재 캐나다 고위 외교관 등 6명을 추방했습니다. 한편 트리도 총리는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발생한 시크교도 분리주의 단체 지도자 하디프 싱 니자르 씨 총격 피살 사건 배후에 인도 정부 요원들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양국 갈등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니자르 씨는 인도 당국에 의해 살인 모의 혐의로 지병 수배된 캐나다 국적자로 인도 북부 펀자브 지역 분리를 통한 시크교 국가 건립을 추진해온 인물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레바논 북부를 공습해 최소 21명이 사망했다고 레바논 정부가 밝혔습니다. 기독교도가 다수인 레바논 북부 아이토우 마을에 대한 이날 공습으로 사망자 외에 8명이 다치고 주택 한 채가 타격을 입었다고 현지 시장은 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이 레바논 동부 베카 계곡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 이스라엘 접경 남부 지역에 맞춰져 온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영토로 로켓과 포탄 115발이 발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오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지역을 비롯해 북부 해안 지역 수십 곳에 아침 일찍 공습 경보가 발령됐다고 전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이스라엘 레바논 접경에서 국지전 수준의 공방을 계속해왔으며 이달 들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본토에 대한 지상작전을 본격화하면서 충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분쟁 와중에 레바논 내 유엔군이 잇따라 공격을 받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어제 만장일치로 채택한 성명에서 유엔 평화유지군과 유엔 시설이 공격의 표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레바논 내 평화유지군인 레바논 유엔 임시주둔군 인력과 시설에 대한 안전과 보안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의 이번 성명은 지난 13일 이스라엘군 탱크가 레바논 남부 레바논 유엔 임시주둔군 기지에 충격을 가해 정문이 파괴된 사건과 헤즈볼라 세력을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공격 과정에서 부대원들이 총상을 입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군이 오늘 남북을 잇는 도로들을 폭파했습니다.
오늘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북측 구간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폭파 행위를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오는 16일 서울에서 미한일 외교 차관협의회가 열립니다. 한반도 문제 등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3국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미국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비 오는 곳도 있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4도,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3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에서 4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군이 오늘 남북을 잇는 도로들을 폭파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과 정보 수뇌부를 소집해 무인기 침투에 대해 강경한 군사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이 예고했던 남북 간 연결도로 차단 작업을 강행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15일 정오께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이후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북한이 이번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도 폭파해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은 겁니다. 합참은 북한의 폭발로 인한 군의 피해는 없다면서 군은 군사 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앞서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북한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경의선과 동해선은 남북 교류의 상징이었는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런 행동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한국 정부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폭파 행위를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북측 구간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통일부는 또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진행되어 온 대표적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요청에 의해 총 1억 3,290만 달러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 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라며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분단으로 단절됐던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그리고 철도와 함께 난 육상도로의 재연결은 그간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해당 철도와 도로 재연결은 2000년 김대중 한국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의 합의로 공사 작업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무인기 평양 침투 사태와 관련해서 비상회의를 소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방과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협의회에는 리창호 정찰총국장과 리영길 총참모장, 노광철 국방상, 조춘용 당 군수공업담당 비서, 리창대 국가보위상 등 군과 정보당국, 대남 공작기관의 수뇌부들이 모였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총참모부가 진행한 사업과 주요 연합부대의 동원 준비 상태를 보고받은 뒤 당면한 군사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나라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 억제력의 가동과 자위권 행사에서 견제할 중대 과업을 밝혔다면서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당과 공화국 정부의 강경한 정치 군사적 입장도 표명했다고 매체들은 전했지만 이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회의 소집은 북한의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인 첫 공개 행보인데요. 이렇게 김 위원장이 직접 행동에 나선 이유, 그 배경은 뭘까요?
김 위원장이 이번 행보는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것으로 그만큼 이번 사건을 엄중히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김 위원장의 긴급회의 소집이나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대해 한국을 압박하고 주민들에게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고성 협박을 하는 거죠. 연출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 연출의 호흡이라고 하는 거가 예를 들면은 뭐 경의선 도로 폭파 쇼를 한다든지 수뇌부 모이는 행사를 공개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소품을 관리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연출하고 있는 거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김 위원장이 군과 정보당국 수뇌부들과 생소한 이름의 국방안전협의회를 연 것은 한국과의 우발적 충돌, 나아가 확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군사 대비 태세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억제력과 동시에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중대한 과업들을 논의했다는 거. 이거는 평화시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회의 내용이 아니라 전쟁을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필요한 상황 점검, 거기에 대한 강경 맞대응 전략,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한편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은 연일 무인기 침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평양 무인기 사건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며 한국을 미국 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라는 식의 막말로 비유하면서 한국의 무인기 침투 행위에 대해 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미국까지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15일에도 담화를 내고 한국 군부 깡패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 창공을 침범하는 적대적 주권 침해 도발 행위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도발자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나 해당 증거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들은 앞서 한국 국방부가 북한이 평양 무인기 삐라 살포의 주체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이 이번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소통의 대상을 미국에만 국한하고 한국을 무시하는 일종의 이간책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갈라치려는 그런 의도, 소위 말하는 통미봉남이라는 그런 의미의 갈라치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주권이나 위상을 폄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같이 있는 거죠.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이 사태로 인한 한국과의 무력 충돌에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안정적 관리를 바라는 미국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유엔군 사령부가 나서서 상황을 관리하라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유엔사에서 이제 조사를 시작할 것처럼 이제 액션을 취했고 또 커트 컨벨이 방한하는 것도 이 상황을 논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국을 상대로 해서 확전 사다리를 타는 것보다는 유엔사 정전 협정을 관리하는 입장으로서 책임을 져라. 사태를 규명하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사 내용을 내놔라. 현재 상태를 좀 객관적인 제3자가 일단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유엔사는 평양 상공에 출현한 무인기들과 관련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공개 보도를 통해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학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도 유엔군 사령부가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방부도 유엔사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 북한 측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평양을 포함한 북한 영토에 한국 무인기가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발 보도가 있었다며 서울의 이러한 행동은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내정 간섭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 당국은 북한의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무모한 도발 행동으로 한반도 상황을 악화하고 실제 무력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가 사실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두둔하며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와 내정 간섭을 운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동족을 핵무기로 위협하며 공격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는 북한에 있다며 러시아 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한반도 긴장고조 행위를 자제시키고 한국이 제안한 대화, 외교의 길로 복귀토록 설득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대남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오는 16일 서울에서 미한일 외교 차관 협의회가 열립니다. 한반도 문제 등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3국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6일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의 카운터파트들과 만나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3국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캠벨 부장관의 일본과 한국 방문 일정을 전하며 서울에서 캠벨 부장관이 미한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고위급 회의에는 캠벨 부장관과 한국의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일본의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위협과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 수호의 중요성, 역내와 세계의 평화 및 안보와 관련된 기타 주제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 및 글로벌 과제의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무부는 이와 별도로 서울에서 캠벨 부장관은 한국 고위관리들과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한반도에서의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포함한 역내 및 글로벌 공통의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미한일 외교차관이 함께 자리하는 건 지난 5월 버지니아에 있는 캠벨 부장관의 개인 농장에서 열린 제13차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회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앞서 미한일 3국은 지난 5월 열린 외교차관협의회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3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계속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캠벨 부장관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 같고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으로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14차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가 서울에서 열린다며 이번 회의에서 3국 차관들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3국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한미일 협력의 미래 발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도 열린다고 전했습니다. 16일에는 한미 차관회담이, 17일에는 한일 차관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겁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3국 외교차관협의회 개최를 예고하며 이들 세 사람은 북한 대응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 등 3국 간 긴밀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14일 BOA와의 통화에서 최근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를 상기하며 미한일 3국이 외교차관협의회를 통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o certainly there's concern with Pyongyang's increasingly strong rhetoric as well as reports that they've put 8 artillery brigades on full alert.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점점 더 강경해지는 북한의 수사와 북한이 국경 부근 8개 포병 여단을 사격 대비 태세로 전환했다는 보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전술적이든 전략적이든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공격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북한은 공격적인 수사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하며 오물풍선 살포 등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에 외무성명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이 지난 3일과 9일 그리고 10일 심야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2일 담화를 내고 평양에서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3일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끊임없는 도발에 이어 오물 쓰레기 풍선까지 부양해온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의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작전 예비 지시 를 하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국제 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가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 나라들이 북한을 규탄한 가운데 미국은 아시아판 나토 창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치카와 토미코 일본 군축 대사는 14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의 진전과 더불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결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apan is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advancement of the DPRK'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이어 일본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키고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벨기에와 루마니아, 포르투갈, 리투아니아 등 유럽연합 나라들이 일제히 북한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리 아델라이데 마테이의 유엔 주재 벨기에 1등 서기관은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대화 테이블에서 제외됐다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very concerned over Minister Lavrov's statement that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of the
이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불법이며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부여받지 못한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탄도미사일과 그 외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대가로 NPT를 훼손하겠다는 것이 현재 러시아의 근시안적인 태도의 특징이라며 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민감한 기술과 정보가 북한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리의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지난달 26일 외무부 웹사이트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북한 비핵화 개념은 종결된 문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을 반박하며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고 밝혔었습니다. 코넬 페루타 유엔 주재 루마니아 대사는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과 더불어 우주 공간에서의 활동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발사와 관련 행위와 같은 불법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cease its illegal activities, such as nuclear tests, as well as launches that use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진전은 또 다른 큰 우려사항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한 모든 지원은 출처를 불문하고 우리의 안보와 글로벌 비확산 체제의 전반적인 구조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발언권을 요청해 일본과 유럽 나라들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북한 대표는 우리의 핵무기는 70년 이상 지속된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존재한다는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Our nuclear weapons were just made and exist to defend ourselves from the US nuclear threats which lasted for more than 70 years.
이어 따라서 우리의 핵 위협에 대해 논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낼 뿐이라며 북한은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고 미국이 주도하는 핵 기반 군사 연합체의 계속되는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위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의 무기 거래라는 것도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근거 없는 루머에 불과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날 북한 대표는 일본 등이 자국을 북한의 공식 명칭인 DPRK 대신 노스코리아로 지칭한 점도 지적하며 무지하고 비문명적인 언행은 외교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발언에 대해 일본 대표는 발언권을 요청해 일본은 80년 가까이 일관되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반박 발언을 하고 일본이 재차 반박하면서 이날 북한과 일본의 설전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브루스 터너 미 군축 대사도 발언권을 요청해 중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지적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터너 대사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동맹과 그곳에 주둔하는 군대는 영내 안정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미국은 아시아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만들 의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U.S. alliances in the region as well as military forces stationed there are aimed at maintaining regional stability.
이어 그러나 우리는 남중국해와 한반도에서 점점 더 공격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국가들에 대응해야 한다며 그 지역에서 우리의 군사태세는 안정적이고 방어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영내에 배치된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도 그 수가 적고 순전히 재래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핵 위협 감소를 위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핵무기를 영원히 세상에서 없앨 수 있는 날을 향해 계속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비핵화 문제를 두고 아무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반핵단체인 니온 히단쿄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축하하는 성명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노벨위원회는 지난 11일 니혼 히단교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니혼 히단교는 1945년 일본 내 원자폭탄 피해 생존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반핵운동을 펼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비극에 맞선 결의와 회복력을 상징한다며 수십 년 동안 니혼 히단쿄 회원들은 핵무기의 재앙적인 인명피해에 대한 인간적인 증거로서 봉사해왔고 인류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무기를 다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알린 역사적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받은 것을 미국을 대표해 축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본이 핵무기 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국민과 정부의 도덕적 명확성과 확고한 의지를 인정받은 것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히 핵무기를 세상에서 없앨 수 있는 날을 향해 계속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은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 중국,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핵무기 감축 진전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핵 위협은 우리가 함께 마련한 규범과 합의를 깎아내리고 노벨상 수상자들의 중요한 업적에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전제 조건 없는 비핵화 대화를 제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임기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 8월 미랄의 부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아세아냐 담당 선임국장은 워싱턴의 띵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가 개최한 캠프 데이빗 미한일 3국 정상회의 1주년 기념 대담에서도 우리의 관점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hat said, our perspective hasn't changed. We're ready and willing to meet anytime, anywhere.
레프퍼 선임국장은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이 미한일 3국 협력의 핵심 중점인 만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고 만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런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동안 한반도 내 우발적 군사 충돌의 위험 감소 등 우리가 북한과 모색하는 여러 가치 있는 논의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도발의 범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이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또는 의도하지 않은 확전의 위험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뿐이라고 국무부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핵 개발이 자위권 행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30일 제79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자위권을 위한 수단이며 미국의 어느 행정부와도 핵 문제를 놓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이 피어린 투쟁으로 일으킨 우리 국위를 놓고 군누가도 흥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군누가 집권하든 우리는 일개 행정부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적 실체 그 자체를 대상할 것이며
BOA는 유엔 북한 대표부에 북한과 비핵화 논의를 위해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과 관련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미국 국방부 출신 군사 전략가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한국은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고 미국은 핵 억제력으로 지원하면서 동시에 중국이라는 더 큰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북한을 압도하는 만큼 미국의 핵 억제 지원을 받으며 북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병력 부족으로 죄수와 용병까지 동원하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 정규군을 파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12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KEI 소장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정리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북한군 장교 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단순히 무기뿐 아니라 러시아를 지원할 외국군 병력까지 얻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I think it's very possible. I mean, all indications are that Russia, like Ukraine, is having serious manpower problems.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모든 정황을 보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처럼 심각한 병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너무 많은 병력을 잃어서 죄수들까지 동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용병을 투입해 싸우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에서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북한의 공병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실제 징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리나 방어진지 등을 건설하는 인력입니다. 이는 푸틴이 자국 공병들을 최전선에 투입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푸틴이 북한에 전투병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병력 부족과 전쟁에서 잃은 숫자를 감안해서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북한군이 실제로 최전방 전투에 투입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나이더 소장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투에 참여한다면 그건 북한이 우크라이나나 다른 이해 당사국들의 완전히 다른 행위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국제사회의 대응도 북한이 만약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한다면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Well, I do believe that the decision to become a direct combatant in the war in Ukraine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어느 정도는 벌써 시작됐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을 비난했고 북한 측의 반응이 나왔죠. 이건 서방이 무기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병력을 투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의문이 특히 유럽 국가들에서 제기될 것입니다.
중동 전쟁 곳곳에도 북한의 흔적이 있는데요. 북한 미사일과 군사 장비가 중동으로 유입되는 건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북한이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이란의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보강하고 있다고 보세요? 북한 무기가 이 지역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I don't know if they'll become a game changer. I mean, what we are seeing is this kind of sharing of weapons.
그것들이 판도를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이란, 러시아, 평양 간의 무기 기술의 공유인데요. 특정 로켓과 미사일 시스템이 이 세 나라의 무기고에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에 제공한 거의 동일한 드론이 북한 무기고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종류의 거래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방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서로 기술과 도면, 설계를 공유하며 협력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세 나라들은 모두 실제 전투에서 매우 유사한 역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동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까요? 그건 아직 불분명합니다. 서방 국가들의 다행인 점은 그들이 공유하는 대부분의 기술이 그다지 뛰어나진 않다는 점입니다. 결합률이 매우 높아 우리에게는 다행인 거죠.
북한이 여러 차례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이 오물풍선에 탄저균을 넣어 날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스나이더 소장님, 북한이 이런 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 당국에선 탄저균 백신 비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는데요. 한국이 이런 생물 무기 공격을 방어할 준비가 잘 돼 있습니까?
Well, I think that the right answer is that we would never put it past the North Koreans to try anything in this area.
올바른 대답은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 영역에 있어서 어떤 시도든 하고도 남을 것이란 겁니다. 특히 우리가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생물학적 위협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위협 중에서 가장 덜 주목받고 저평가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잠재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잠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백신에 투자할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얼마나 대비가 됐든 간에 실제로 그런 공격이 발생했을 때 대응 준비 수준은 여전히 불충분할 것입니다.
오물풍선은 이미 한국에서 화재 등으로 인해 상당한 골칫거리인데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건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님, 얼마나 심각한 골칫거리로 보세요?
Well, it's clearly a nuisance. The question is whether it's going to become more than a nuisance. Certainly, what's interesting is that
분명히 골칫거리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골칫거리 이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확실히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풍선을 어느 정도 특정 목표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선을 활용한 공격을 더 확대할 능력이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물론 날씨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유도 능력을 가진 북한의 또 다른 무기는 240mm 다연장 로켓포입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이 무기가 얼마나 빨리 서울을 타격해 북한이 항상 위협하는 불바다로 만들 수 있나요? 또 이 유도 시스템이 이 포탄의 성능을 어떻게 향상시킬까요? 그리고 이 포탄들이 러시아에 수출이 될까요?
So these type of multiple rocket launch systems have been around since the Second World War.
이런 다연장 로켓포는 2차 대전 때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소련은 독일에 맞서 동부전선에 광범위하게 이를 사용했죠. 이것은 확실히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넓은 지역에 집중포화를 퍼붓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정밀 타격 무기는 아닙니다. 이 무기의 진정한 장점은 넓은 목표물에 대해 대규모 포격을 가해 혼란과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은 넓기 때문에 이런 무기 체계에 좋은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무기의 정밀도를 더 높일 수도 있을 겁니다. 탄도는 약 50kg이어서 상당한 위력을 가집니다. 이는 개성 고지에 있는 장사정포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추가되는 무기입니다. 북한은 순항미사일, 드론, 단거리 탄도미사일, 장사정포 이런 로켓들로 다양한 표적을 만들어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압도하려고 합니다. 또 서울 같은 취약한 표적은 물론 남쪽의 대규모 군사기지 같은 더 견고한 표적에 대한 대규모 집중공격에 맞서 방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셈입니다.
북한은 한국으로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차단하고 남쪽 국경을 봉쇄해 요새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님, 이건 어떤 의도이며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분단을 더 영구적으로 만드는 제2의 베를린 장벽처럼 될까요?
It certainly is making the division more clear. And potentially permanent.
남북한 간 교류가 줄어들면서 분단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고 영구적인 분단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동기가 흥미로운데 핵심은 은둔 왕국으로서 김정은이 그의 왕국을 보존하려면 그가 은둔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즉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의 문화적 그리고 다른 차원의 교류를 차단해야만 하는 거죠. 아마 이것이 이번 조치들의 주요 동기일 겁니다.
네, 김정은이 지난주에 한국을 핵 공격하겠다고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We have to take seriously the threat. That's what makes a nuclear North Korea dangerous.
우리는 그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핵을 가진 북한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게다가 김정은은 핵무기 사용 위협을 사실상 자살약처럼 활용해 왔습니다. 즉 누군가 김정은을 위협하거나 심지어 위협 징후만 보여도 그는 핵단추를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에 대해 걱정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건 북한이 현재 상대적으로 약하고 김정은은 도발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국경 지역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기습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일 수도 있죠.
네. 최근 한 칼럼에서는 제2의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을 경고했는데요. 지난 2년간 비슷한 경고가 계속 나왔습니다. 스나이더 소장님, 남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ere are a lot of factors that make it still a very serious potential flashpoint.
여러 요인들이 여전히 한반도를 매우 중요한 잠재적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억제가 실제로 실패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한 시기인지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억지력의 전반적 실패 가능성에 대한 피터스 연구원의 경고는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 특정 순간에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오판할 경우 잠재적 충돌에서 가장 피해자는 북한 자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억지력에 실패했을 경우 우리의 최선의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해당 컬럼에서는 구체적인 전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북한군이 북방 한계선 부근 섬에 상륙을 하고 한국군이 공군과 해군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과 타이완의 동시 전쟁인데요. 중국의 타이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개입할 때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어떤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I think both are possible. You know, I think it would be in China's interest that if they went for Taiwan.
전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북한이 대규모 호남 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고강도 도발을 하는 것은 중국에 유리할 겁니다. 마치 이란이 지난 4월과 이달 초에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 두 가지 모두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큰 문제는 미국이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와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 무기가 고갈됐다는 점인데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예멘의 후티 반군과의 전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때문입니다. 우리는 탄약 재고는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걱정하는 건 만약 우리가 타이완 문제로 중국과 무력 충돌을 벌인다면 우리는 타이완이 함락되지 않도록 그 전쟁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재래식 전력에서는 당신들이 북한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전력, 즉 핵과 억제력으로 지원할 겁니다. 이렇게요. 전 한국의 KF-15 전투기가 북한 미그-17 전투기를 격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해요. 하지만 서태평양에서 중국의 대규모 공격을 억제하거나 억제에 실패했을 경우 이를 물리치는 우리 역량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점이 정말 걱정됩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타이완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미국은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길 원할 수도 있을까요?
I'm not saying that we would abandon South Korean alliance, but I think the reality would be that every plane
우리가 한국과의 동맹을 포기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모든 전투기, 항공기, 함선을 중국을 상대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겁니다. 중국이 훨씬 크고 강력한 위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북한은 양적 질적으로 한국군에 비해 열세입니다. 따라서 한국군은 북한의 침공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북한이 피해를 입히지 않을 거란 말은 아닙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드론 등을 혼합한 대규모 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한국의 해결 불가능하거나 생존의 문제는 아닙니다. 북한에 만약 핵무기를 사용하면 전멸시킬 것이고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걸 알 거야. 그러니 그런 길로 가지 마라는 경고를 유지하는 한 말이죠.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박한 전쟁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님, 현재 실제로 그렇다고 보시나요?
Well, there's not a war in Korea, and I believe that the U.S.-Korea alliance.
현재 한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만약 한반도에서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미한 동맹 공약은 한국을 최우선순위로 끌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이 그런 우선순위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이 말한 것은 파트너십 내에서 사실 분업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 파트너십을 포기할 단계에 다다랐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네, 지금까지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KEI 소장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의 적대 정책이 북한 인권 증진의 장애물이라는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북한 인권이 세계 평화 및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4일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 국가 보고서에서 미국을 비난한 것과 관련한 BOE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북한 인권 기록은 국제 평화 및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을 증진하고 개선하며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에 가장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진하는 노력을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기록하며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에 대응하고 북한 안팎으로의 독립적인 정보의 흐름을 증가시키며 북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권을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의향이 있음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UPR 국가보고서에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또는 4년 반마다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3차 UPR을 했고 오는 11월 4차 UPR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간의 권고 이행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담은 국가 보고서를 4차 UPR에 앞서 제출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적대 세력들의 적대 정책이 북한 인권 증진의 도전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적대 세력들이 자행해온 고립과 억압, 군사적 위협, 봉쇄와 압박의 지속적인 움직임은 북한의 주권과 발전 이익, 그리고 평화로운 삶에 대한 인민들의 권리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자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끈질기게 추구해왔으며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필사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에는 일본과 한국과 같은 다른 적대 세력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과 기타 적대 세력들의 음모의 결과로 2003년부터 매년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강제로 채택된 반북 인권 결의안은 우리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사회주의를 전복하려는 가장 적대적이고 정치화된 수단이라면서 이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유와 국제협력을 위한 북한의 노력과 열의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티오 사무총장은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씨 일가 정권은 세계 최악의 인권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이 인권과 정의의 낙원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비정부기구, 시민사회단체나 민주정부의 모든 연구와 조사들이 미국의 음모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이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북한에는 인권 보장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a very common pattern as far as the North Korean regime is concerned. While the Kim family regime,
스칼라티오 사무총장은 또 지난해 10월 9일 중국 정부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 폐막식 직후 탈북민 수백 명을 북중 접경 지역에서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는 수십 년간 이 문제를 매우 철저하게 기록해 왔다면서 체포돼 강제 북송되면 탈북민들은 가혹한 신문과 고문, 구타, 투옥 등에 시달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와 같은 야만적인 관행이 철저하게 기록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4차 UPR과 관련해선 북한이 인권 상황이 개선됐다는 일반적인 주장을 하기 전에 2019년 UPR에서 나온 권고사항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 3차 UPR 당시 북한은 구금시설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하라는 아일랜드 정부의 권고를 수용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당시 UPR 답변서에서 국제사회가 제시한 262개 권고 중 63개를 거부하고 199개 중 132개를 수용해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개선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안주로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B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BOA 방송은 10월 27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490, 11510, 11570kHz, 밤 12시부터 자정까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중파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희 B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B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비 오는 것도 있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4도, 최고 기온은 영상 13도에서 23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에서 4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최저 6도에서 최고 20도, 안주 최저 6도에서 최고 21도, 남포 최저 7도에서 최고 21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맑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5도에서 최고 19도, 수풍 최저 3도에서 최고 19도, 강계 최저 2도에서 최고 19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10도에서 최고 22도, 용현 최저 7도에서 최고 22도, 개성 최저 9도에서 최고 23도, 사리원 최저 7도에서 최고 21도 되겠습니다. 신계 최저 7도에서 최고 22도입니다. 한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 최저 12도에서 최고 18도, 장진 최저 2도에서 최고 13도, 해산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에서 최고 19도 되겠습니다. 원산 오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 11도에서 최고 19도 되겠습니다. 평강은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최저 8도에서 최고 22도. 함경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청진 최저 4도에서 최고 15도, 선봉 최저 4도에서 최고 14도, 삼지연 최저 영하 5도에서 최고 14도 기록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에서 1.5m, 오후에는 0.5에서 2.5m이겠습니다. 먼바다 역시 오전 0.5에서 1.5m, 오후에는 1에서 3m이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흐리거나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앞바다는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에서 1m, 오후에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오전 0.5에서 1.5m, 오후에는 1에서 2m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뉴스입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분쟁 와중에 레바논 내 유엔군이 잇따라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어제 만장일치로 채택한 성명에서 유엔 평화유지군과 유엔 시설이 공격 표적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레바논 내 평화유지군인 레바논 유엔 임시주둔군 인력과 시설에 대한 안전과 보안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의 이번 성명은 지난 13일 이스라엘군 탱크가 레바논 남부 레바논 유엔 임시주둔군 기지에 충격을 가해 정문이 파괴된 사건과 헤즈볼라 세력을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공격 과정에서 부대원들이 총상을 입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안보리는 또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에서의 평화 유지를 위해 2006년에 채택한 안보리 결의 1701호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추가적인 실질적 조치의 필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13일 늦은 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에 대한 공격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유는 유엔 임무에 대한 모든 공격 행위를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바논 유엔 임시주둔군은 레바논 남부 접경에 설정된 완충지대 블루라인과 남부 리타니강 사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50개국 출신 만여 명의 병력과 민간 직원 약 800명이 근무 중입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유엔 사무총장에게 레바논 유엔 임시주둔군을 레바논 내 전투지역에서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유엔은 현 위치를 고수하면서 활동을 계속할 것임을 공언한 상태입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오늘 장유샤 중국 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만나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 의지 등을 재확인했습니다. 베이징을 방문한 벨로우소프 장관은 이날 장 부주석과의 회동에 대해 매우 실질적이었다고 평가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또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당국들은 국제 문제에 대한 평가에서 일치하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합의한 점을 강조하면서 두 나라 간 유익한 작업과 중요하면서도 비중 있는 여러 결정문 채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도 성명에서 벨로우소프 장관과 장 부주석이 양국 군사관계를 심화 확대하고 고위급 교류의 유지를 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장 부주석은 또 올해 러중수교 75주년을 맞아 중국은 설린 우호의 지속과 전략적 신뢰 심화,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킬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벨로우소프 장관은 어제 베이징에 도착해 둥진 국방부장과 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벨로우소프 장관의 이번 방중은 중국이 타이완 해협 인근에서 항공모함 전단 등을 동원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 때에 맞춰 이루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캐나다와 인도가 어제 자국 주재 상대국 외교관 6명을 맞추방했습니다. 쥐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도 정부 요원들이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활동에 관여해왔고 지금도 계속 관여하고 있다는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이들 요원들의 활동이 비밀정보 수집 기술, 강압적 행동, 남아시아계 캐나다 국적자에 대한 표적화, 살인을 포함한 10여 건의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와 연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인도 정부는 캐나다 내에서 범죄 활동을 벌이는 근본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 정부도 이날 캐나다 정부의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자국 주재 캐나다 고위 외교관 등 6명을 추방했습니다. 한편 트뤼도 총리는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발생한 시크교도 분리주의 단체 지도자 하디프 싱 니자르 씨 총격 피살 사건 배후에 인도 정부 요원들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양국 갈등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니자르 씨는 인도 당국에 의해 살인 모의 혐의로 지명수배된 캐나다 국적자로 인도 북부 펀자브 지역 분리를 통한 시크교 국가 건립을 추진해온 인물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레바논 북부를 공습해 최소 21명이 사망했다고 레바논 정부가 밝혔습니다. 기독교도가 다수인 레바논 북부 아이토우 마을에 대한 이날 공습으로 사망자 외에 8명이 다치고 주택 한 채가 타격을 입었다고 현지 시장은 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이 레바논 동부 베카 계곡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 이스라엘 접경 남부 지역 등에 맞춰져 온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영토로 로켓과 포탄 115발이 발사됐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